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이 두렵지 않을 이유인데요.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몇몇은 예루살렘에 남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몇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바벨론의 볼모로 그렇게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벨론이 우리가 발딛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다,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바벨론은 당시의 문화의 총집합체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을 거느렸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를 통치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는 문화의 집합체였고요.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문화 융합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신은 왕이었고요. 왕이 말하는 것이 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바벨론은 또 바벨론 사람들은 특별히 바벨론의 왕은 신격화되었기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가치는 돈과 명예였고요. 권력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두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잡혀간 유다 사람들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여행 갔던 것이 아니었죠.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민족을 잃게 되고 이제 끌려갔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에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안에 속히 있었어야만 됐고 이름도 바꿨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당하잖아요. 강요받잖아요. 그래서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했던 것처럼 일도 그랬어요. 창씨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의 이름도 바꾸게 되고 다니엘도 그렇죠.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 살았어야만 됐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틀 안에 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땅,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대한 바벨론과 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과 세춘과 같이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 혹은 학교가 참으로 이때와 같이 바벨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믿는 자가 도저히 살수 없을 것과 같은 이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다니엘을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 이세 친구는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최악의 상황이죠. 나라도 잃고 뭐 자유도 없고 자기 원래 이름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살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남유다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듭 범죄하면서 계속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렸죠. 거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셨는데 보면 이제 금신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신상을 만들 때는 대제국을 거의 완성했을 때였고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즉위 18년이 되는 때가 이제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신상을 세운 이유는 제국이 확장되고 또 기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 신상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치 세상의 왕과 신처럼 군림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교만함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 제국에 부패한 이 우상 숭배의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대요. 크기가 어떻죠? 6규빗이고 또 높이가 60규빗이래요.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정도입니다. 보통 45cm에서 52cm 정도를 가리키는데 50cm로 우리가 치면 넓이가 3m 정도 됐고 높이가 30m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기에 그렇게 별로 크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두라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 성 대체로 바벨론 성 밖에 있는 지역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작은 언덕이 있는 곳을 이 두라 평지라고 지칭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지만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30m의 거대한 신상이 있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으로 번쩍번쩍하니까 이 금은 뭐 순금은 아니었고요. 도금한 그런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 밖에 위치한 이 작은 언덕에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 신상의 낙성식, 이 명백하게 이 종교 의식, 종교 의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모두 다 참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반포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6절을 보시면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그냥 상황에 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바벨론은 그냥 다 유화 정책을 폈거든요. 다 품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두렵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거죠. 다 절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다 상황에 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그 지배하는 피지배객들에게 그들의 수령들 그들의 지역의 대장들을 다 부른 겁니다. 모아서 거기에 절하도록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 사진을 찾다가 이 모습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두라 평지에 다 모든 저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통 사람도 있지만 높은 사람들 이다라는 것이죠. 뭐 관리들이나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법계에 있는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세 명이 도드라져 있죠. 여기서 소개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윗의 세 친구죠. 다윗은 왜 없었을까요? 우리 보다 보면 제 궁금하더라고요. 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추측하는 거죠. 다윗이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타국에 나가 있었을 거다라고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저 뒤에 보시면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죠? 왕이 보고 있는 거죠. 다 엎드려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이 바벨론 금신상 앞에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참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엘리트, 그러니까 지배계층이에요. 왕의 옆에서 왕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나 새 친구를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겨우 이제 그 포로 잡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랑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자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참소하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씹어먹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씹어먹고 그리고 태워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씹어먹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길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소한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악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점성술사이기도 해요. 앞에 2장에서 보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다 실패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하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라고 복수로 나와 있기도 해요. 다니엘이 혼자만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왕이 이들을 높은 지위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누가 세웠다고요? 왕이 세운 거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지금 참소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죠.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지금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고,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반포해 놓은 그런 법책이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상, 우리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고발하는 거죠. 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맞이해서 이제 왕이 등장하죠. 그 말을 듣고 왕이 좀 분이 났어요. 하지만 아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회유하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원 찬스라고 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협박도 있습니다. 그 안에 확인해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지금 묻는 거죠. 지금 보면 13절에 노하고 분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노에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냥 당장 저것들을 반포한 대로 풀무풀에 당장 사형에 집행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앞으로 불러서 지금 최소한의 법정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도 그들이 모함당하고 그들이 참소당하는 것을 이제 직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 이방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아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한 번 더 찬스, 기회를 주겠다. 너 정말 그러냐? 정말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 내 신을 섬기지 아니했냐? 절하지 아니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회유하죠.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리가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무불은 용광로 로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용광로 굉장히 뜨거운 18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하는 그런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 보면 굉장히 배려하면서 말하기도 하지만 약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탁 걸리는 게 여러분 있으시죠? 마지막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그 뒤에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따르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탁 걸리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라도 감히 너를 건져냈겠냐 너를 돕겠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딱 걸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이 말에 당연히 이 다니엘의 새 친구도 딱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얼마나 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교만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지만 협박하고 그렇게 우리를 요리하고 좀 자주유지하려고 우리에게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새 친구가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담대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다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감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감면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은 이들의 신앙의 절개와 어떤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우리가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혹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선언인 거죠.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내가 우상 숭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 친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가 사실은 이 배경을 알아서 있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이들이 포로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고 포로라는 느낌이 드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잡혀왔다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아서 그렇지 이들이 포로이고 바벨론 속에서 살지만 그런 포로로 잡혀서 그 안에 볼모로 잡혀서 살아가는 느낌을 전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당당해요? 두려움이 전혀 없죠. 그 이유가 뭐죠? 이들에게 왜 이렇게 당당함과 왜 소망이 있습니까? 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치나 경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 뭐 그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겠죠. 더 중요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니엘이 실력이 있어서 이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이 있어도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흔들리는 세상,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과 흔드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셔서 오늘도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삶의 여정이 오늘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의 그런 위기와 또 회유와 그리고 핍박, 위협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세상 속에 있지만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아버지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그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실력과 경험과 결단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들 주께 아리며 하나님 우리가 첫 시간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천하 하나 만에 하나 골라보라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주 것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